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의 잇단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미한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리선권 외무상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종료되고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첫 반응인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권력 실세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은 그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이어서 리선권 외무상이 잇따라서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요,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은 북한이 이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당 전원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흥미로운 신호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짧게 냈습니다. 그런 그 해석은 꿈보다는 해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잘못 가진 기대로 더 큰 실망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어서 리선권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외견상 이 두 담화를 통해서 대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화의 문을 북한이 아예 닫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보다는 이 미국의 선제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조건 없는 대화가 아니라 상호 조건을 분명히 하는 대화여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설명입니다.
예.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이나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보면요. 미국에 대한 비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짧은 내용의 트위터글 형식이 이례적이고요. 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 이런 그 오래된 요구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짧은 글에는 또 아울러서 대화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보면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달리 뒤집어 말하면 의미 있는 접촉이나 대화가 전제된다면 미국 측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은 현재로서는 대화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미국과의 대화를 아예 말하자면 거부하고 판을 깨버리려고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미국을 겨냥한 담화를 잇따라 낸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북한의 이번에 담화를 낸 배경은 역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백악관의 그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언급, 이것이 하나가 뭐 계기가 됐다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성킴 미국의 그 대북 특별 대표가 이번에 그, 그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닷새간 머물면서 서울에서 한국 정부 또 일본 정부 대표하고 이제 그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를 얘기를 했고 또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그 원한다. 긍정적으로 그 반응해 오길 바란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아마 북한도 이걸 열심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22일, 23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잇따라 이제 그 담화를 낸 건데요. 한마디로 이번에 북한 이번 담화를 낸 건 역시 그 미북 대화의 그 재개를 둘러싸고 그 미북 대화 그 재개 조건을 둘러싸고 일종의 그 신경전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조건 없는 대화 이것을 그 하자 이런 입장이고 북한의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이미 미국에 양보를 했으니 이번에는 미국이 대화를 하려면 일종의 그 입장료 미국이 먼저 좀 이번에는 미국이 좀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은데요. 북한이 이런 그 일종의 그 대화에 앞서고 기싸움 또 양보를 미리 그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이 이미 그 미국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도 그 폭발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뭐 2년 이상 발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자신들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제재도 풀지 않고 대북 적대시 정책도 철회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을 먼저 좀 미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그 할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어쨌거나 보면은 일종의 그 미국의 그 이 같은 언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도 없고 또 대화를 정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은 뭐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어쨌든 이례적으로 연 이틀 동안 담화를 짧긴 하지만 내놓은 걸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잠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나요?
예, 사실 그 동안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전제 조건인 양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이거 아닙니까?
예.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 중단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만나서 협상을 시작해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일단 장소나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조건 없이 만나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장에서 얘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그 협상 카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할 건 아니라는 게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북한은 또 북한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뚜렷한 어떤 그 진전의 말하자면 신호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매우 소극적인 이런 상황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새 행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한 그 요구 조건이 뭐냐 이것을 기존에 어떤 것인지 내세운 것을 다시 요구하고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 정부의 고위 정보 당국자가 최근에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고위정보 당국자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의 입장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할 테니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은 그이 정보 당국자의 발언대로라면 결렬로 끝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 양측의 실무진이 합의했던 사안에서 시작하자 그런 입장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양측이 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첫 정상회담 때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도 존중을 하고 여기에서 회담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전임 행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참조 삼아서 하겠다는 거니까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미국의 새 대북 정책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얘기를 듣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최근 밀착 관계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혹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북한이 이번에 담화 또는 입장 이런 걸 내면서 이제 사전과 중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논의를 했는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북중 밀착 관계 또 국제 정세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의 그현 입장에 반영이 됐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상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 또는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개 두 가지 약간 좀그 결이 다른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외교적 차원의 주문인데요. 현재 그 미국, 한국, 일본 과거에 말하던 그 남북 삼각관계가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강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 러시아와 이제 관계를 강화하자. 내가 이제 밀어준다. 이런 일종의 북중 결속을 주문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겁니다. 하나는 그 북한에게 그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과 그 쌍계병행이라고 그러죠. 그 안보 평화협정을 맺는 것과 동시에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라 이런 것이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이와 평소에는 잘 얘기는 그안 나옵니다만은. 중국이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편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니까 미국이 남한 한반도에 사드 이것을 갖다 놓고 또 아직은 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그 미사일 배치에 일종의 그 명분이 되는 것은 중국은 상당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두 가지 입장이 그러니까 북중 결속 또 하나는 그 비핵화에 대한 어떤 입장 이것이 이번 그 북한의 그 담화 입장 발표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담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다루기 위해서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omments you mentioned emanating from North Korea, we've seen them, we're aware of them, they have not changed our view on diplomacy.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대북 외교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윤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북 정책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할 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국무부나 백악관 고위 관리들의 그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의 일단이 사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고요. 네. 또 그 내용상에 보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차례 게재를 통해서 미국은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죠.
예.
그리고 또 단계적인 그리고 또 세밀히 조율된 그런 대북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앞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존중 이 의사도 밝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유연한 접근과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이런 대북 협상과 관련한 기본 입장에는 북한이 말하자면 관심을 보일 만한 유인책이 없다라는 지적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스티븐 비건 전 대북 특별대표 국무부 부장관이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전 부장관은 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를 것이 없는 이 대북 정책으로 다른 결과를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기대하기 어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말하자면 일괄 타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 정책과는 다 거리가 있다, 결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북한이 말하자면 관심을 갖고 그래서 협상장에 나오도록 유인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적어도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거론한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 속에는 담겨있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또 이어가고 실용적이고 유연성 있고 단계적 방식으로 하자. 이것이 이 북한의 입장에서도 나쁜 것이 아닌 것은 아닌가요?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출범한 지 100일 만에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치고 이제 4월 30일이죠. 새로운 그 대북 정책을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실용적 단계적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유연하게 협상을 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 실용적 단계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평소에 얘기하던 점진적 비핵화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일단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일종의 방식 측면에서 굉장히 그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5월 21일이죠. 그 미한 정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나온 게 있는데 당시 그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와 그 한국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그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이것은 모두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인데 이것을 그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가 다 이어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룩한 것은 그거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북한으로서도 이것도 나쁠 점이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좀 그 유인책 선물 이런 걸 좀 내놔라 이런 건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협상을 하기도 전에 미국이 먼저 좀 주는 것은 약간 좀 그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이 좀 그 호응을 받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일처리 방식입니다. 아마 북한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파격적인 방식 이것을 그 지난 4년간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파격적 방식이 그 좀 좋아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의 모든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해라 이런 주장을 내서 결국 이것이 회담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북한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일처리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것보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하고 회담하는 것이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 개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받았을까요?
적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런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동안에 그 언급이 나왔던 것은 두 차례 그 대화 제안을 했지만 그 대북 정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하자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알았다라고 그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만나보겠다 이런 것을 그 의사 표명을 한 것은 없지 않나 전문가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올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을 통할지 아니면 북한이 바로 미국과 직접 대화로 나갈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네요.
네, 북한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대화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치면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직접 대화를 나서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한국을 중재자 일종의 그 중매쟁이로 해서 미국과 이제 대화를 갖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초기에는 이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과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을 대화를 갖는 그런 것지만 후반부 들어서는 한국을 이제 따돌리고 미국과 북한과 이제 직접 채널을 형성을 해서 대화와 협상을 해온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여부는 역시 이제 북한의 이제 자유죠. 그렇긴 하지만 북한의 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을 거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지금 왜냐면은 그 한국 언론을 보면 한국의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쌀, 비료 지원, 금강산 관광체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대화, 협상 이런 것이 재개되면 이런 것을 한국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간다 하면은 이 같은 그 경제적 실익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북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처음 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화를 하는 것 자체야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만은 상당히 아마 그 초반 분위기가 뻑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럼 비핵화를 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북한도 제재를 풀어라 이렇게 이제 바로 비핵화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이런 것 전제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미 간에 바로 협상을 하더라도 북한을 가장 잘 알고 또 미국도 가장 잘하는 한국이 중간에서 일종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서 미북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 미국이나 북한에게 다 좋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말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좀 어느 정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편은 남북한 간의 모든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끊겨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대화 중재라는 게 양측의 입장을 지금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다 잘 알아서 그걸 갖고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그걸 다듬어서 니는 이걸 양보하고 또 이쪽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하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북한은 사실 이 남한 쪽과 거의 그 대화 이런 것들을 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을 두 차례 하고 또 별도의 정상 간 만남도 했고 국무장관이 평양을 몇 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 그러니까 소통의 채널은 충분히 별도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거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한국의 그 역할은 이전과 달리 극도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제안을 하고 또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제안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촉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6월도 며칠이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7월에는 뭐 혹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 북한이 설사 이제 미국과 대화를 정하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제 몇 가지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당시 보면은 6월 싱가포르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해 그 봄에 3월 그리고 그 이어서 두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북중 관계 또 미국과의 대화 재개 를 둘러싼 어떤 사전 협의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7월에는 여러 가지 북중 간의 계기 또 여러 가지 그 이벤트 이런 것이 지금 계획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의 7월에 대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에 앞서서 북한과 중국 간의 모종의 그 협의 논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요. 이건 역시 상당히 주목해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미한 실무 그룹 워킹 그룹이 출범 2년 만에 폐지되기로 한 소식, 한국 외교부가 21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불편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양측이 공감하에 동의하여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것이고요.
미한 워킹그룹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그 채널 구조를 종료하는 것일 뿐이지 미국과 한국이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력 공조하는 것에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한 워킹그룹이 종료되게 된 것에는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이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이 이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 아닙니까?
네.
이 협의체, 이 워킹그룹이 굉장히 그 유익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내 그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뿐만 아니라 예. 재무부니 상무부니.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협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의 개별 부처들을 각각 접촉하지 않고도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국무부와 협의하면은 그때는 그러한 편리한 측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이 워킹 그룹이 이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갖고 이것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막는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주 강한 비판 논자들은 이 워킹 그룹이 남북 관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지적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이 워킹 그룹의 운영 그리고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상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료됐다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래서 이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최정권 외교부 차관 말 중에 워킹 그룹이 불편했던 것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최 기자가 좀 지적을 해주시죠.
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제 한국 언론을 보면 2019년에 그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한국 정부가 그 독감 치료제죠. 타미플루라는 그 약품을 이제 북한에 제공하려고 했는데 당시
예.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같은 약품을 싣고 가는 트럭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트럭은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에 반출될 수 없는 그런 그 품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지연이 됐고 한국이 미국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 트럭이 약품을 싣고 가서 다시 돌아온다. 약품은 주고 트럭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그 후에 워킹그룹이 이것을 제재 면제 이것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이거 제재 면제가 돼서 이 같은 그 타미플루 약품을 북한에 제공을 하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타미플루가 이제 제공이 못 되고 이런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이것이 그 워킹그룹의 문제인지 북한이 호응을 안 해서 이것이 문제인지 좀 그 책임 소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는 확실하지만 이것이 어느 쪽의 문제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6월 미한 워킹그룹을 친미 4대 올가미라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워킹그룹이 종료되면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던 거니까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될 뭐 가능성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 워킹그룹을 이제 종료한 것 자체가 이 북한의 어떤 그 뭐 인센티브라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워킹 그룹이 없어도 이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 간의 협의는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워킹 그룹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여건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움직임이 사실 주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국 정부는 이제 이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종료를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북한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인도주의적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앞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남북 간의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을 한국 정부가 얼마나 이니셔티브를 지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느냐, 또 여기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 여기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될지 또는 답보 상태를 이어갈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미한 워킹그룹 종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은 이번 그 미한 실무그룹 워킹그룹에 대해서 한국과는 약간 그 다른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한국은 워킹그룹이 이제 종료됐다, 끝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관여는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이제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이제 그 밝힌 건데요. 한국과의 협의 조율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고 관여는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서 이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대북 정책 또는 남북 교류에 대한 조율, 협의,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미한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병든 다음에야 건강이 보배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 아프고 난 뒤에야 깨달아진다는 뜻인데요. 무엇인가를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닫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이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이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Yes, it's a good day. For singing a song and it's a good day for moving along. Yes, it's a good day. How could anything be wrong? A good day from morning till night. And it's a good day for shining your shoes and it's a good day for losing the blues. Everything to gain and nothing to lose. A good day from morning till night. I said to the sun, good morning, sun, rise and shine today. You know you gotta get going if you're gonna make a showing, and you got the right of way, 'cause it's a good day for paying your bills, and it's a good day for curing your ills. So take a deep breath and throw away the pills, 'cause it's a good day from morning till night. Thank you. paying your bills. So take a deep breath and throw away the pills, 'cause it's a good day from morning till night. Yes, it's a good day from morning till night.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2주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가수죠. 1940년대 블루스와 재즈 감각이 탁월했던 가수 패기 리가 부른 좋은 날입니다라는 제목의 It's a Good Day로 시작을 했습니다. 흑인 가수이면서도 백인 취향의 리듬앤블루스 장르에 탁월했던 대표적인 가수가 이 디온 워익이었다면, 반대로 패기 리는요, 백인이었지만 그녀의 노래를 접한 사람들은 그녀를 흑인 가수로 오해할 정도로 흑인 감성이 풍부했던 그런 재즈 뮤지션이었어요. 특히 그녀는 데뷔 초 베니 굿맨의 밴드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공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데뷔곡을 발표한 지 2년 뒤인 1943년, 그 밴드의 기타 연주자였던 데이브 바버와의 결혼으로 패기와 데이브는 더 이상 밴드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결혼 후 패기는 딸을 키우면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를 음악계 은퇴 선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음악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노래를 다시 부르고 싶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녀는 결국 1945년 다시 복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잠시 음악을 떠나 있던 시간이 그녀를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끌어서일까요? 이때 발표된 작품들은 이전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오늘 들으신 It's a Good Day였는데요. 이 곡 외에도 나는 당신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라는 제목의 Don't Know Enough About You, 그리고 스페인어로 내일이라는 뜻의 마냐나 같은 곡들이 히트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마냐나라는 곡은 그녀가 직접 가사를 쓰기도 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이 보컬리스트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곡에 직접 가사를 써넣는 능력도 탁월했던 그녀는 이 마냐나와 자니 기타의 작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마냐나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갈까요? The faucet she is dripping and the fence she's fallen down. My pocket needs some money so I can go in the town. My brother isn't working and my sister doesn't care. The car she needs a motor so I can go anywhere. My mother's always working, she's working very hard. But every time she looks for me, I'm sleeping in the yard. My mother thinks I'm lazy, and maybe she is right. I'll go to work mañana, but I gotta sleep tonight. Mañ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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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on enough for me. Oh, once I had some money, but I gave it to my friend. It was only for a lend. But he said a little later that the horse, she was so slow. Why he gave the horse my money is something I don't know. Mañana, mañana, mañana is soon enough for me. My brother took a suitcase and he went away to school. My father said he only learned to be a silly fool. My father said that I should learn to make a chili pot. But then I burned the house down, the chili was too hot. Mañ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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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on enough for me. 힘들고 어려운 날과 순간도 내일이면 충분히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가사에 이 마냐나라는 곡은요. 베니 밴드의 기타 연주자였던 남편이 곡을 만들고 또 패기가 멜로디에 가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함께 작업을 했던 그런 곡인데요. 이와 같은 둘의 공동작업은 이들이 이혼에 이른 1951년에도 그리고 데이브가 1965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1953년 이 블랙커피라는 앨범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외로움에 사무쳐 한숨도 못 자요. 거실을 서성이며 틈틈이 블랙커피를 마시죠 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며 마시는 블랙커피를 가사로 표현한 블랙커피 한번 들어볼까요? And in between I drink black coffee. Love's a hand-me-down brew. 1 o'clock till 4, and Lord, how slow the moments go when all I do is pour black coffee. Since the blues caught my eye, I'm hanging out on Monday. My Sunday dreams too dry. Now man is born to go loving. A woman's born to weep and fret, to stay at home and tend her oven. Regrets in coffee and cigarettes. I'm mooning all the morning, morning all the night, and in between it's nicotine and not much heart to fight. Black coffee, feeling low as the ground. It's driving me crazy, this waiting for my baby.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음료가 바로 이 커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독립이 1776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커피는 이보다도 100년이나 앞선 1660년대 후반에 이 미국에 처음 도입된 걸 봤을 때 이 미국에서의 커피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보다도 오래된 셈입니다. 이 독특한 풍미를 가진 이 갈색의 음료는요. 커피 나무 열매 속에 씨앗을 볶은 뒤에 그 볶아진 씨앗을 곱게 갈아서 그 위로 뜨거운 물을 부어 만들게 되는데요. 볶아내리는 온도, 뭐 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에서 재배한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이 커피는 부드러운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쓴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 취향에 따라서 커피에 크림이나 설탕을 넣어서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은 노래의 제목처럼 이 블랙커피라고 하면 크림이나 설탕 같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상태의 커피를 말합니다. 이 블랙커피라는 소재가 짙은 재즈 감성이 잘 묻어나는 패기리의 목소리와 만나면서 이 곡의 매력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패기리의 블랙커피 들으셨어요. 이 패기가 남편 데이브와 함께 작업한 곡들이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특히 블랙커피보다도 마냐나가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었지만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또 반대로 블랙커피가 마냐나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마냐나와 블랙커피에 이은 또 하나의 히트곡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제목의 러버 오늘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할 텐데요. 빠른 템포의 멜로디 속에서 또 여유로운 듯 느릿느릿 표현되는 패길리의 목소리가 묘하게 조화를 이룬 그런 곡이에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못다 나누는 패길리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It takes two to tango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it takes two to tango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why don't you get along with Tina?
Because she is always starting arguments with me. That makes it very hard to get along with her.
Why do you argue with her then?
Because the things she says are ridiculous.
Well, it takes two to tango, you know. 본문에서 제가 Hey Jason, why don't you get along with Tina? 너 왜 티나랑 사이가 안 좋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티나가 꼭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그래. 그래서 걔랑 사이좋게 지내기가 아주 힘들어 라고 하네요. 제가 Why do you argue with her then? 그렇다고 맞대꾸하며 다투는 거야? 라고 다시 묻자 제이슨이 Because the things she says are ridiculous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제가 Well, it takes two to tango, you know. 손뼉도 맞춰줘야 소리가 난다더니 너희 둘 다 똑같다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why don't you get along with Tina?
Because she is always starting arguments with me. That makes it very hard to get along with her.
Why do you argue with her then?
Because the things she says are ridiculous.
Well, it takes two to tango, you know. Today's expression is it, I-T, it, takes, T-A-K-E-S, takes, two, T-W-O, two, two, T-O, two, tango, T-A-N-G-O, tango. It takes two to tango. 탱고는 1880년 무려 마르헨티나 부에노스아레스에서 생겨난 춤이자 음악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추는 춤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It takes two to tango. This expression is used to suggest when things go wrong, both sides are responsible. It takes two to tango를 직역하면 두 사람이 있어야 탱고를 출 수 있다. 같아죠? 이 표현은 어떤 일에 대해 양쪽이 다 책임이 있다. 둘이 똑같으니까 싸움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 속담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제이슨에게 손뼉도 맞춰줘야 소리가 난다며 둘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Well, it takes two to tango, you know. 라고요. 이처럼 it takes two to tango는 안 좋은 상황에서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 말고도 어떤 일을 하려면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It takes two to tango 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Jason, why don't you get along with Tina?
Because she is always starting arguments with me. That makes it very hard to get along with her.
Why do you argue with her then?
Because the things she says are ridiculous.
Well, it takes two to tango, you know. Let's review. It takes two to tango is an expression that is used to suggest when things go wrong, both sides are responsible. It takes two to tango. It takes two to tango. It takes two to tango.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Daengan Seige Soshikbuto, Shinsukago Chongakan Hanbando News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